얼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영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영적 우울증을 좀 겪었어요. 그러한 날이면 꼭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저를 굉장히 억눌렀습니다. 꼭 제 마음에 무거운 돌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의 기분은 꿀꿀해지고 말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그냥 확 떠나갔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저 혼자 투덜투덜거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목사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상처되고 답답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우울하며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을까? 고작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날은 뭐 이것저것 별놈의 생각이 달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책을 들고 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편이 성경 중간에 있는지 몰라도 맨날 시편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시편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시편 71편을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시편 7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요, 원수들, 그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악한 자들 또는 불의한 자들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제는 이 함정에서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하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한 행동은 아우성을 치듯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은 저희가 몇 절만 읽었지만 시편 71편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얘기만 적었지만 시편 70편 전체를 읽으시면 이 사람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마구 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 원수도 갚아달라고 막 뒤죽박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부르짖는 그 바쁜 그 시간에 이 시편 기자가 도저히 그런 상황에는 나올 것 같지 않은 고백을 중간중간에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이 저를 이 시편을 또 한 번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도망갈 방법도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뚱딴지 같은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또 죽는 소리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비록 저의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형편이지만 저는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욱더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화나서 떠들다가도 이런 소리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1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것은 역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6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입니다. 모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뿐만이 아니라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정말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로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도와주시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정말 다른 자기의 대적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라고 자신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이시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왔다면 이것은 주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선하신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십자가가 무겁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오늘 2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능하신 팔로 나를 건져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정신없이 탄식을 하다가도 정신없이 자기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탄식하다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저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요, 그런 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못할까?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거를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렸다면 안 믿는 사람은 안 할까요? 불교 믿는 사람은 감사 공양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면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겁니다. 자기 집을 가졌는데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뻐하지요. 근데 여러분, 온천의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것, 또 건강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아니 뭐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냥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이 좋아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면 그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사와 기쁨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와 같이 주는 기쁨과 생명의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편 71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마음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모르는 찬송과 감사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에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이 원망하는 일에 똑같이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다름이 없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때때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튜브 꽂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또 좀 호전되시면 퇴원하시고 그랬다가 또 얼마 먹어서 또 쓰러지시고 하여튼 이거를 이런 투병 생활을 10년 가까이 반복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업의 실패에 그 중압감을 못 이기시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많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시며 투병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뵐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생긋생긋 웃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저에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렇게 전라도 어디 부진신데 그렇게 농담을 하세요. 전라도 그 자투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많이 안 좋으셔서 몸을 제대로 못 가주신데도 집사님은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 상태가 이제 좀 호전돼서 퇴원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분은 퇴원을 하시면 새벽 기도, 수요예배, 뭐 하여튼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좀 호전돼서 퇴원하신 집사님이 수요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집에 가려고 제가 집에 이제 다른 나가신 데 뒤에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여느 때처럼 웃으시면서 저에게 무슨 봉투에 뭘 하나 넣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별거 아닌데 집에 가서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막단 오이가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재배하셔서 열린 첫 오이를 저를 주시겠다고 봉투에 넣어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집사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10년 동안 저가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정말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는 병인데 투병하시면서 생사를 오가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저렇게 의연하시고 웃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정말 신방을 봐주신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막 열린 두 개의 오이를 가지고 저에게 주셨다는 그게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마 혼자 계시면 우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것이고 집사님도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때문에 떠실 텐데 그러다가도 집사님은 분명히 또 지금 하시는 거 봐서는 찬송하고 감사하실 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신방했을 때 연기하느라고 빵긋빵긋 웃으실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 정말 그 안에서 속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 내면에서 올라오는 찬성의 힘이 아니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웃음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의지할 남편도 없으셨고요. 어린 자식들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만 쳐다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울부짖고 기도하시다가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웃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집사님은 소망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 1년 뒤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위해서 병원에 막 급하게 도착했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모습이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환난과 시험이 많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집사님처럼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강한 것이고 신앙 생태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을 겪지만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기쁩니다. 환난이 있어도 기쁩니다. 고통이 있어도, 시험이 많아도 기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마음은 기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 기쁨의 셈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 시간에 이분들은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기쁨의 삶과 찬송의 비밀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에 우울해서 우울해하고 어떤 일에 다른 사람 다 기뻐한 일에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같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골치 아픈 세상에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저렇게 기쁘게 살까? 만약에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저절로 교회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바로 전절을 보시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기쁨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제임스 해밀턴 박사에게 환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마음이 우울합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을 상담하고 진찰 후에 해밀턴 박사가 그가 신경세약에 걸려있다는 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해요. 선생님에게는 어떤 신체적인 치료보다는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웃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쓰기 전에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의 광대놀이를 하는 걸 좀 보십시오. 그곳에서 실컷 웃고 마음을 풀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세 그리말디라는 사람이 런던의 서커스에서 관중을 기쁘게 했던 무용극 배우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공연을 보고 좀 웃으시라고, 그리고 와서 한번 치료를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아이 그냥 약을 처방해 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그 환자에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약은 언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약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것을 보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웃으시면 훨씬 더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궜답니다.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 배우가 정작 자신은 웃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기쁨은 세상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기쁨을 줄 일, 감사할 일, 웃음을 주는 광대를 찾아서 이 세상을 헤맵니다. 그것이 어떤 뭐 희락이 됐든 어떤 것을 구매하는 어떤 것이 됐든 무엇인지 간에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삶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영접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하게 지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덩어리고 그냥 철덩어리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빛나면 유리도 빛나고 이것도 빛나고 다 빛나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은 그래요. 물론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이비통으로 만든 양말인지 모르겠는데 양말을 신고 다니든 정말 여기 월마트에서 파는 진짜 이상한 양말을 신고 다니든 신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막 양말 신었다고 여러분의 발이 명품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말은 양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14절에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새힘과 믿음을 주고요 기쁨과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시다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14절의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시리도록 저에게 박혔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만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고난 또 낙담,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저는 주께 소망을 품고요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